오늘 연휴가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되었죠. 저희 교회 교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연휴가 되어도 별로 그 출석수에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상은 조금 더쉴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못 드리고 평소보다 5분 정도만 조금 더 빨리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33조를 보겠습니다. 33조 성례에 관하여.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분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징표들로 삼으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고 양육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복음의 말씀에 덧붙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덜잘 나타내시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성례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어떤 것에 대한 보이는 표와인이며 이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표들은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례가 나타내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떠나서는 성례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라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이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미리 공부해서 다음 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우리 편에서는 좀 요긴한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성찬식을 자주 행하지 않을 때 성찬식 전에 성찬 준비 설교를 한주 전에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함으로 의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제가 따랐기 때문인데, 요리문답을 계속 가르치고 또 주일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몇년 하다가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성례에 관하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례는 구원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 크게 세 가지로 보는 분도 있겠고 두 가지로 보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제네바 교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말씀과 성례만 은혜의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보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왜 기도를 뺐는가라고 할때 말씀과 성례는 객관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기도는 우리 편에서 말씀을 이해한 반응으로서 주관적 성격을 갖고 있고, 기도가 때로 왜곡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은혜의 수단을 두 가지로 보기도 했고, 세 가지로 보기도 했는데, 크게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말씀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의 본성에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저는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제일 기쁜 때는 어떤 때인가? 제일 기쁜 때는 다름 아니라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반응을, 그 신호를 보일 때죠. 자신의 영혼의 울림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전과는 현저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될 때, 지난 주간에도 그 고백을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기에 보면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수단은 다름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왜 성례를 주셨는가? 여기 33절에 잘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복음의 말씀에 덧붙여 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례를 이해하실 때 복음의 말씀과 관계없이 성례 자체만 이해해서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해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아니한 성례는 신비적인 어떤 수단으로 자리 잡아서 그저 무지함으로 그 예식에만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의 사효론이라고 말하는데, 의식에만 참여하는 은혜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례가 실행되어야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례는 무엇인가? 이미 일으켜진 믿음에 더욱더 강도를 더하는, 확신을 더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답을 인용했지만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그 다음에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도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고 양육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복음에 의해서 일으켜진 믿음이 지속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례를 제정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는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혁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사탕 까는 소리가 납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데를 피해 갔을 때 설교를 시작할 때, 물론 뭐 전체가 다 사탕 다 하나씩 무는 건 아니겠지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보시락거리는 소리가 나요. 왜 그런가 하면 사탕을 하나 이렇게 입에 물거든요. 그것은 졸음을 방지하기 위함인가 동시에 그 다음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입에 물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33조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우리에게 성례를 복음의 말씀에 덧붙여 주셨느냐,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적으로 행하신 일을 외적 감각에 더 잘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외적 감각에 더 잘 나타내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비실제적이고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교회학교 간담회 하면서 푸른 학교 정용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수를 믿는 학생들, 그 교회학교 학생들, 그 푸른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다, 교회에서 다 가르치는데 아무래도 세상 학교보다는 아이들이 덜 역동적이라는 거죠. 왜 덜 역동적이냐? 세상은 명예와 권세와 성공을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게 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막 달려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취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하고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이처럼 내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외적 감각에 심겨져 우리에게 설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외적 감각으로라도 입으로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내 죄가 씻음받고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몸에 참여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그 성례가 주어진 것은 말씀의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성 때문이다. 말씀 자체만으로 돼요. 말씀 자체만으로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약속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위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이방 종교의 가시적인 상들과 생동감 넘치는 의식들을 쭉 예로 들면서 왜 이방 종교에 그처럼 많은 의식들, 복잡한 의식들, 그 다음에 그처럼 많은 이미지나 상들과 우상들이 많은가 그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외적인 종교의 표식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적인 본성이 필요라는 것을 애정을 가지고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례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꾸 우상을 곁에 두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육적인 인간은 자신의 육체 능력에 맞게 하나님을 곁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칼빈이 잘 설명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어떤 존재를 옆에 이렇게 딱 두면 뭔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전에는 자동차를 사면 뭘 달아요? 십자가를 딱 달았죠, 그죠? 그래서 천주교에 묵주가 있는 거예요. 또 집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의 수단은 다름 아니고 바로 이 성례와 성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해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례를 제정해 주신 의도와 목적이 뭐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선포된 복음의 확실성,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분명함을 우리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확증해서 그 약속이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그 약속에 신실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또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감안하여서 양털 시험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는 그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의 약속을 성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네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언뜻 보면 세례받았다는 게 그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외적인 바로 그 세례의식을 기억해라. 너 세례교인 아니냐? 네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결국은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더 이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 각성을 자신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해야 되는가? 이 성찬의 감히 참여함으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서 함께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왜 교회 안에 그리고 때로는 그 성당 바깥에 그처럼 많은 상들이 조각되어지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죠. 전혀 성경을 라틴어니까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엘리야를 설명해야 되고 세례요한을 설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옛날 우리 아이들한테 융판 가지고, 그죠? 옛날 전도사님들 다 융판 가지고 설교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한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교회 안에 그냥 가득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종교계의 전통을 따라서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상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는 처사라 그 말이죠.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 말이죠. 좀 더 좀 외적인 감각에 좀 짜릿하게 와닿게 뭔가 이렇게 좀 행하시면 좋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꼭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에게 은혜 순환으로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성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섬기고 무슨 주술적으로 신비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적인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관계없는 성례를 이해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찬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성찬은 유형적 말씀, 즉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성찬을 하면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완전히 닭을 흰 보로 다 덮어버리죠. 그죠? 저희도 이렇게 약하게 덮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라고 권면대를 하는가 하면 그 덮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걸 이제 보도록 한 거죠. 그래서 좀 그 교회당을 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개혁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강단 우측과 좌측에 그 성찬에 필요한 도구, 그 다음에 세례에 필요한 도구를 딱 옆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찬상과 세례상. 이게 개혁교회 표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개혁교회를 가면 그 모양, 그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례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사효론이라고 말해서 의식에만 참여하면 무조건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견신례 받고 영세 받은 다음에 견신례 행하고 그러면 다 성령 충만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의식에 무조건 참여한다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강한 제동을 건 개혁자들이 누구냐? 극단적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하나의 기념이요 상징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다 경계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사유론도 경계하고 그 다음에 제세례파의 상징과 기념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도 우리는 경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령께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시면 그 성례는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매우 신뢰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과 관계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목회자의 경건에 따라서 성례의 효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경건한가에 따라서 성례의 효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지를 주고받을 때 필적과 그 다음에 도장이 확실하고 우표가 붙여지면 반드시 전달되죠. 그렇죠?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가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누구냐, 누가 성례를 진행하느냐, 누가 세례를 베푸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효력을 발생하는 유일한 주체는 다름 아니라 성령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칼빈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까지는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실직 상태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실직 상태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무슨 뭐 직업을 가졌다가 뭐 그냥 해고당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왜 예배드릴 때 성령의 조명하심 은혜를 구하고 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냉담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냉담하게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그냥 오늘도 뭐 앉아있구나. 아 오늘 오니까 성찬식이네.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 전에 토요일 날 가정예배를 드리신다면 반드시 물론 그 전에도 해야 되겠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신자들은 일주일 동안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성령도 강조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실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지속적으로 부딪혀야 돼요. 인격적으로 말씀과 접촉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깨어 있으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죠. 이성이 깨어있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의 각성이 일어납니까?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데 말씀을 제외하면 성령의 역사만을 말씀을 제외한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지요? 신비주의로 갑니다. 성령을 제외하고 말씀만을 강조하면 주지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을 함께 붙드는 것이죠. 자, 성례와 관계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표와 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합니다라고 말해놓고 성례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어떤 것에 대한 보이는 표요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표와 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성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쓰셨던 용어예요. 할례의 신뢰하면서 이 할례는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여호와와 언약 백성 사이에 있는 대대표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sign이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인이라는 말, 인호, 실. 옛날에 우리 뭐 크리스마스 실 이렇게 막 어릴 때 사서 이렇게 달고 했었는데 이 인이라는 이 단어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에스더 1장 2절에서 아우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왕이 반지로 인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롯담을 받은 그 일에 관하여 언급할 때 그가 할례를 표로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것을 그로 의에 이기셨다, 의로 이기셨다고 말했는데 17장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도장을 이렇게 딱 찍은 것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혹은 인감 증명서를 발급할 때 도장을 찍지 않는 증명서가 없지요. 사실 제가 제 아내와 사실혼으로 있다는 것은 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사실로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제 아내와 제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그냥 둘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확인하지 않고 문서로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인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례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표적도 뭐냐? 주님의 가르침에 확신을 주는 인침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표적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지 않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되심을 확증했죠. 더 이상 이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 이적이 가르치는 본질이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 즉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인데 무엇을 더 우리에게 더 큰 강력한 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여기 근데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왜 이야기를 했는가? 다 상식적으로 아시죠? 로마 가톨릭은 칠성례를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성례가 뭡니까? 칠성례? 지난주에 우리 수진자매 결혼했죠. 그죠? 혼배성사. 세례와 성찬 빼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견신례. 예? 견신례. 영세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받는 견신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종부성사, 죽을 때 종부성사를 반드시 행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신품성사, 신부가 될 때 앉아 받자 이렇게 엎드려서 임직을 받죠. 그 다음에 하나가 고해성사. 이렇게 다섯 가지와 더불어 세례와 성찬. 요게 칠성례라고 그들이 봤던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물론 성경의 근거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든지 그 다음에 숨을 내쉬시면서 그러죠? 성령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든지 뭐 제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다 성경적 근거를 끌고 와서 다 주장을 했더라고요. 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병자에게 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주님께서 세례를 끝날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월절 밤에 성찬식을 행하여 죽을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4부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도드 불회의 이 귀한 고백서 내용을 살폈습니다. 주께 주신 은혜 수단에 대한 이해와 깊이 있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무지함 가운데 성례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긴 했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효력도 들을 수 없는 단순한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시간 귀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여서 주께서 이루신 은혜의 수단이 명실상부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받고 또한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